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당국이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칼리드와 이브라힘 엘바크라위 형제, 또 다른 공범 나짐 라크라이와 함께 브뤼셀 자벤텀 공항에서 큰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가운데 칼리드 엘 바크라위는 지난 22일 브뤼셀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렸으며 그의 형인 이브라힘 엘 바크라위와 나짐 라크라위는 자벤텀 공항 출국장에서 역시 자살폭탄을 터뜨려 모두 사망했습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나짐 라크라이의 경우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도 가담했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폭탄 제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브뤼셀 공항 자살 폭파범 이브라힘 엘 바크라이는 터키 국경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적발돼 유럽으로 추방됐던 인물이라며 벨기에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 로켓연료 엔진 관련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 분출과 단분리 시험을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이번 고체 로켓 엔진 개발로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로켓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김재일 위원장이 직접 실험 진행 지시를 내렸으며 순간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 개발 추진 단계에 있다며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쿠르드족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탈환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군의 훈련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 15사단 소속 2개 여단 병력은 오늘 오전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남동부 6개 마을에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페시메르가의 나자트 알리 마크무르 지역 사령관은 VOA에 이라크군은 이번 작전을 모술 해방을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서 석방된 수감자들에 의해 미국인들이 살해됐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폴 루이스 국방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담당 특사는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인들이 관타나모 수감자 출신들로 인해 불행히도 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사건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석방됐던 아프가니스탄 수감자가 연관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 사건 역시 관타나모 수용소 출신 수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쟁점인 산하 제한 관련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8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 심리에서는 산하 제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찬성론자들을 대표해 각각 4명씩의 증인이 변론에 나섰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날 90분간에 걸친 심리에서 산하 제한에 반대하는 종교 관련 단체 여성 직원들이 어떻게 건강보험을 통해 피임약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몇 년 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종교기관 직원들의 산하 제한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 주요 계약업체의 전산망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해커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50대 중국인 수빈 씨가 미군 F-22와 F-35 전투기 그리고 C-17 수송기 관련 계획을 훔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두 명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수빈 씨는 지난 2010년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C-17 수송기 관련 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을 중국에 있는 익명의 개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문가 그룹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Draft proposal L25 may be adopted without vote. It is so decided.
캐나다 상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를 타격 대상으로 한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응해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문가 그룹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Draft proposal L25 may be adopted without vote. It is so decided.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2003년 이후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제안 설명에 나선 네덜란드 대표는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finding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f the ongoing systematic and widespread growth.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일본 정부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take.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최대 두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된 유엔인권사무소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증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는 한편 강제 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북한 인권 관련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상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상원인권위원회가 23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과 탈북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제목의 자서전으로 널리 알려진 탈북 여성 이현서 씨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일부 탈북자들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But once they arrived in South Korea, they realized the reality is different. It's so cold.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국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견디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아주 냉정한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화상을 통해 증언한 이 씨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제한 없는 자유를 경험하면서 큰 충격에 빠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탈북자들은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으로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탈북자들의 사정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hen they come to South Korea, they didn't know that they have a right to choose to go other countries.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갈 때 미국과 한국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씨는 탈북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은 뒤에 다시 정착할 나라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로 가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한보이스의 잭 김 고문은 이날 청문회에서 캐나다 정부가 법률적 문제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분노를 다다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instance, there is such temporary public policy for situations in cases, for instance.
과거에도 정부가 임시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티베트나 인도, 베트남 난민들을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김 고문은 캐나다 한인 사회도 탈북 난민들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조선연구원의 애드리안 홍 대표도 캐나다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first and simplest effort is to streamline a process for legitimate North Korean refugees all over the world to seek protection and resettlement.
전 세계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보호와 재정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탈북자들은 각별한 인도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며 이들이 북한과 21세기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를 타격 대상으로 한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응해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잇따라 자신과 청와대를 겨냥해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말씀하셨고 국민 여러분께도 비상상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엔 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군의 참수작전에 대해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건드린다면 가차없이 징벌해버리겠다며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또 23일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중대 보도를 통해 박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을 암시하며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청와대를 초토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수석은 북한의 이런 위협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에서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24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시도와 청와대 타격 등 극단적 도발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현국 청와대 대변인은 군은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대북 경계태세와 도발 때 응징태세를 강화하도록 했고 경찰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서도 경계태세 강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 보도가 나온 직후 국가원수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테러 위협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면서 모든 원인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식을 넘어선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윤 장관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프랑스 리더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한 강력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해왔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분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제 프로그 미사일은 북한이 이제 고체 연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고체 연료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상시 발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용으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공개한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척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군 당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보도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과 계단 분리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 결과 예측값과 측정값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고 모든 과학기술적 지표들이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시험을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교될 수 있는 탄도 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그동안 북한이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위성 발사를 위한 것으로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번을 포함한 잇따른 로켓 관련 실험이 핵탄두 등을 실어 한국과 미국 등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한국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의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액체 연료 로켓과 달라서 연료를 장전해 놓으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시간이 짧아지고 첩보 위성을 통한 탐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고체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고 이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고체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사용된 고체 연료는 오랫동안 연소하는 액체 연료보단 추진력이 약하지만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발사 전에 첩보 위성에 노출될 우려도 줄어듭니다. 또 미사일에 항상 저장해 놓을 수 있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의 설명입니다.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선제 타격에 취약하죠. 고체 연료는 항상 미사일에 연료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를 끌고 가서 발사대 탁 세우고 그냥 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이 거의 안 걸린다는 거야. 발사가 포착이 된다 해도 선제 타격이 어렵겠죠.
하지만 액체 연료와는 달리 한번 점화되면 제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엔진 제작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번 분출 시험에 대해 자체 설계 제작한 고체 로켓 엔진의 구조 안정성과 추력을 평가하고 열 분리 체계 동작 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고체 연료는 연료와 산화 성분이 동일하게 배합된 더블 베이스형과 산화제를 연료로 반죽해 굳게 하는 콤포지트형이 있습니다. 더블 베이스형은 짧은 시간에 강한 추력을 발생할 수 있어 미사일에 사용되고 콤포지트형은 연소 속도가 느리고 추력 조절이 쉬워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연구위원은 고체 연료는 긴 원통에 알루미늄 분말 등 연료를 잘 섞어 고르게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라며 한번 점화되면 제어하는 기술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가 무기로서의 위협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발사하기 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아예 미사일이 날아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이런 시간 자체가 짧아짐으로써 초기 대응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만큼 위협이 커지는 건데 초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위협이 높아지는 거지.
북한은 사거리 120km인 KN-02 계열 단거리 미사일과 사거리 200km인 KN-09 그리고 300mm 신형 방사포 등 다연장 로켓에 고체 연료를 사용해왔습니다. 사거리가 긴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KN-08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등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엔진을 고체 연료로 바꾸면 미사일 발사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료 주입에서 발사까지 3, 40분이 소요된다면 앞으로는 10분에서 15분 내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장용석 박사의 설명입니다.
지금 북쪽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라든가 노동 이런 미사일은 전부 액체 미사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포동 계열도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스커드나 노동 액체 미사일 대신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쓴 미사일이 개발되고 실전 배치된다라고 하면 남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만큼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북한이 24일 고체 연료 분출 실험 장면을 공개한 건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의 설명입니다.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선제 타격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선제 타격 하니까 언제든지 쏠 수 있고 준비돼 있다. 그리고 KN-08 같은 거 액체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쏠 수 있다.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점이 바로 북한이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란 말이야.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고체 로켓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KN-08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고체 연료는 연소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액체 연료와는 크게 달라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3월 2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결핵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결핵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결핵을 오는 2030년까지 없애는 것이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이자 결핵 전략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결핵은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만큼 개발 도상국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결핵 발생 위험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북한의 결핵 실태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현진 기자, 우선 결핵이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결핵은 결핵균이 공기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주로 폐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결핵 환자의 기침과 재채기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됩니다. 그런데 감염이 됐다고 해서 다 결핵이 발병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면역체계가 저하된 사람에게서 발병됩니다. 결핵은 특히 영양과 위생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결핵이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결핵은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 간호학과의 김미연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일 처음에는요, 계속 이렇게 약간의 미열하고 오한이 이렇게 오래 와요. 그 다음에 자주 피곤하고 체중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2, 3주 이상 계속 잦은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저녁에 미열이 나거나 식은땀 같은 증상이 한 3주 이상 반복이 되면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북한은 세계에서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북한에서는 11만 290여 명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442명 수준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2014년에 북한 주민 5천여 명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결핵 문제는 한국이나 또 일본, 중국 같은 주변국들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더 심각한 거죠?
네, 지난 2014년의 예를 보면요.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 중국은 68명, 일본은 18명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무려 44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 5배에서 20배가량 높은 수준이죠. 2014년 북한의 결핵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한국 3.8명, 중국 2.8명, 일본 1.8명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높았습니다.
네, 주변국들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인데 2014년에 북한 결핵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442명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감소한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북한 결핵 발병률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10만 명당 383명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2010년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95명에서 이듬해 4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 2012년 40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3년 429명, 2014년 442명으로 최근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결핵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의 필립 글레지우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08년 이래 북한 내 결핵 발병 보고율이 증가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병 환자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감염 여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돼 발병률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죠.
네. 북한에서 결핵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진단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걸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결핵전문위원이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겸 통일의학센터에서 근무하는 이혜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프라의 부족과 내성결핵에 대한 진단을 위한 고급 인력부터 해서 관련 진단기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로서 내성결핵에 대한 진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WHO에서 2013년도에 진 엑스퍼트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이제 평양 중심으로만 진단이 가능하고 지방으로는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진단 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과 좀 지방으로의 확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2014 결핵 보고서에서 이 진엑스퍼트의 보급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수차례 진엑스퍼트가 현재 북한에 몇 대 정도 보급됐는지 문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특히 이 다제내성 결핵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다제내성 결핵이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약물을 반복해서 복용하면 이 내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약물이 아예 듣지 않거나 효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다제내성 결핵은 이렇게 결핵 치료제의 내성을 갖는 형태의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제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캐린 웨이어 연구원은 VOA에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4년 황해북도에서 처음으로 결핵 환자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결핵 환자의 1.9%, 재발 환자의 15%가 각각 다제내성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웨어 연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1.9% of patients, new TB patients had MDR.
네, 세계보건기구가 정확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북한 전 지역에서 약제내성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웨어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네, 이 북한 당국이 올해 이 세계보건기구 기술 지원 아래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도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을 조사했는데요. 이쿠시 오노자키 세계보건기구 연구원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겨울에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 최근 재개됐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will complete another part of the country, most probably end of May or early June. They have around 100 places, right? Then 14 or 16.
네, 지난해 평양 내 14개 지역에서 조사를 마쳤고 오는 5월에서 6월 중 나머지 지역에서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올해 가을쯤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노자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결핵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결핵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 간호학과의 김미연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결핵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하여튼 그 BCG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이 좋아야지 돼요. 뭐 하루에 계란 하나 이상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 건 필수예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결핵은 초기에 발견해 규칙적으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진과 함께 꾸준한 운동,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기침 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 내 결핵 실태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B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벨기에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세 번째 테러범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열린 연방대법원 심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벨기에 테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공항에서 자폭한 또 다른 이 테러범의 신원이 밝혀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은 브뤼셀 외곽에 있는 자벤템 국제공항 그리고 브뤼셀 시내에 있는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약 1시간 간격으로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 발생 후 벨기에 당국이 공항 폐쇄해로 CCTV에 찍힌 용의자들의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이 CCTV 속에는 모두 3명의 남성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2명이 공항에서 자폭했는데 1명의 신원은 어제 공개됐고요. 오늘 벨기에 경찰 당국이 또 1명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벨기에 경찰은 이 공항에서 자폭한 테러범의 신원이 나짐 라크라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나짐 라크라위는 이미 벨기에 당국의 수배를 받던 인물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짐 라크라위는 벨기에 경찰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주범 이 살라 압데슬람을 최근 체포한 후에 이 공개에 수배해왔던 인물인데요.
네.
예, 25살로 모로코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벨기에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라크라이는 특히 파리 테러 때 폭탄 제조를 맡는 등 핵심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의 유럽 지역의 총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이 라크라이가 테러 자행 당시에 입었던 자살폭탄 조끼에서 DNA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공항에서 자폭한 또 다른 테러범과 또 지하철역에서 자폭했던 그 테러범이 형제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예, 두 사람 모두 이 벨기에 국적자인데요. 30살의 이브라임 엘 바크라이 그리고 27살 칼리드 엘 바크라이 형제입니다. 이 형인 이브라임 엘 바크라이는 자벤템 공항에서 그리고 동생인 칼리드 엘 바크라이는 지하철역에서 각각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 벨기에 경찰 당국은 이들 형제가 파리 테러 공격과도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벨기에 경찰이 현재 나머지 범인들도 추적 중이죠?
예. 공항 CCTV에 찍힌 또 한 명의 용의자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칼리드 엘 바크라이와 함께 자살폭탄 테러 공격을 자행한 걸로 보이는 또 다른 용의자 그러니까 두 명을 추적 중입니다. 이 용의자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자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 그 사상자 집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모두 31명입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27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중상자가 60명이 넘어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말베이크 역은 유럽연합 본부 주변에 있는 역인데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오전 8시경으로 출근 시간이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 테러범 중에 한 명이 터키에서 강제로 추방된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부가 이번 폭탄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인 이브라힘 엘 바크라이를 지난해 6월에 시리아와 터키 남부 접경 지역에서 체포한 후에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터키 정부가 벨기에 당국에 이브라힘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벨기에가 이를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터키로부터 사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지금 벨기에 정부가 이 테러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국의 테러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파리 테러도 총책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를 비롯해서 주범 9명 중에 4명이 벨기에 출신이었습니다. 이 벨기에는 유럽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들이 특히 많은 나라인데요. 이들이 벨기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폭탄 테러가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브뤼셀 현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자벤템 공항이 폐쇄되면서 하루 6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는데요. 오도 가도 못하는 승객들이 천여 명에 달하고요. 이들이 발이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이 브뤼셀 교회에 있는 큰 장소에서 마치 난민들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불편하지만 이 끔찍한 테러를 겪고 살아난 것에 안도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침착한 모습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자벤템 이 국제공항은 적어도 오는 26일까지는 폐쇄될 예정이고요. 지하철도 운행을 재개하긴 했지만 운행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남중 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최근에 또다시 날카롭게 대립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최근에 남중 국해에 있는 나투나 제도 부근에서 중국의 어선과 인도네시아 경비선 간의 충돌 사건이 벌어지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주에 중국 대사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중국 경비정의 방해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19일에 남중국해 칼리만틴 섬 부근의 나투다 제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어선들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경비선이 이들을 적발하자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비선은 이들을 추적해서 선원 8명을 체포하고 이 어선 한 척의 예인을 시도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경비정이 예인을 방해하면서 어선을 중국의 영해 쪽으로 더 밀어넣으면서 실패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렌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해했다면서 중국의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해왔던 평화 그리고 안정 노력을 파괴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마르수디 장관은 또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자국의 어선들이 조업 활동을 한 것, 또 자국의 경비정이 인도네시아 경비선의 예인 행위를 막은 건 다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나투나 제도 인근의 해상은 중국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면서 문제의 어선은 자국 영해에서 조업 중이었고 인도네시아 경비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중국은 정당하다는 주장인데 하지만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이 나투나 제도가 그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권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약 70년 전에 이 남해 구단선이라는 이 가상의 선을 설정했는데요.
네.
예, 남중국해의 약 80% 이상이 이 남해 구단선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나투나 제도 역시 이 남해 구단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인도네시아 당국에 체포돼 있는 자국 선원 8명의 석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 연방 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심리가 열렸습니다.
예, 미국의 몇몇 비영리 종교 조직이 연방 정부가 시행하는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이 어제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예,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가톨릭 봉사 조직인 경로 수녀원 등 수녀회 등은 이 피임 혜택 조항이 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임 혜택 조항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조항은 원래 지난 2010년에 통과된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보통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네.
예, 이 법은 이 고용주나 회사가 직원의 피임을 위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을 통해서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오바마 케어에 나와 있는 피임 혜택 조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 피임에 반대하는 기관들이 소송을 내서 이미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다고요?
예, 지난 2014년이었는데요. 당시에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이 이 종교 자유 회복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때 다 해결된 사항이 아닌가요?
근데 그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대체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교 신념에 따라서 고용주나 회사가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를 원하는 곳은 정부나 보험회사에 진정서를 보내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 신념에 따라서 고용주나 회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피임 관련 비용을 본인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정부나 보험회사가 따로 피임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런 대안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전 판결로 피임 비용을 댈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는데 근데 왜 이 규정이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좀 의아할 수도 있겠군요.
예, 일단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것도 부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부당하다는 거고요.
예.
예, 진정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연방정부나 보험회사가 대신 이 피임 관련 혜택을 보장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단체 이름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거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올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스켈리아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사가 모두 8명인데요. 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심리에서 나온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진보 성향이 있는 대법관들은 모두 이 정부 쪽의 주장에 동의하는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모두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쪽이라고 합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면서도 가끔 진보 쪽에 서곤 하는데요. 케네디 대법관이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 판결이 이 4대 4 동률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경우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급법원 9곳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8곳은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한 곳에서만 정부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판을 이긴 곳에서는 이 정부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반면에 정부가 진 지역에서는 이 소송을 제기한 채 의견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새로 이제 대법관이 취임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그때 되면 대법관 수가 9명이 되면서 다시 심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 절차 밟기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화당은 내년에 취임하는 다음 대통령이 새로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9도, 남포 최저 0도에서 최고 8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1도, 강계는 최저 0도, 최고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1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8도, 해산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원산은 최저 1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1도, 최고 9도, 선봉 최저 1도, 최고 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당국이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칼리드와 이브라임 엘 바크라이 형제, 또 다른 공범 나짐 라크라이와 함께 브뤼셀 자벤텀 공항에서 큰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가운데 칼리드 엘 바크라이는 지난 22일 브뤼셀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렸으며 그의 형인 이브라임 엘 바크라이와 나짐 라크라이는 자벤텀 공항 출국장에서 역시 자살폭탄을 터뜨려 모두 사망했습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나짐 라크라이의 경우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도 가담했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폭탄 제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브뤼셀 공항 자살폭파범 이브라임 엘 바크라이는 터키 국경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적발돼 유럽으로 추방됐던 인물이라며 벨기에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쿠르드족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탈환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군의 훈련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군 15사단 소속 2개 여단 병력은 오늘 오전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남동부 6개 마을에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페시메르가의 나자트 알리 마크무르 지역사령관은 VOA에 이라크군은 이번 작전을 모술 해방을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 사령관은 또 페슈메르가는 이번 전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원래 순위파 지역인 작전 지역에 관한 정보를 이라크군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마크무르 지역은 모술 전투의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지 주둔 미군은 최근 ISIL의 로켓 공격을 받아 해병대 병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로켓 엔진 관련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 분출과 단분리 시험을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번 고체 로켓 엔진 개발로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타격할 수 있는 탄도로켓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실험 진행 지시를 내렸으며 순간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미중 두 나라가 다양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견해차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어제 시 주석이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4차 해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집권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서 석방된 수감자들에 의해 미국인들이 살해됐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폴 루이스 국방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담당 특사는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인들이 관타나모 수감자 출신들로 인해 불행히도 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사건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석방됐던 아프가니스탄 수감자가 연관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 습격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출신 수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 주요 계약업체 전산망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해커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50대 중국인 수빈 씨가 미군 F-22와 F-35 전투기, C-17 수송기 관련 계획을 훔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두 명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빈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